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초월적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베드로의 삶에는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선용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 역사의 주님의 선용하심에 기대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행신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의 투병으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각종 감염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권능의 오른발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르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실망한 물가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은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은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오직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사는 건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내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내로
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주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나오기 부끄러운 마음과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평안한 때에도 시종일관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순국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목회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사역자님들 가정 안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내년도 행신교회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성령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행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역자들과 성도들 통해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랑의 수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합니다. 네,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앞뒤에 인사 나누시고. 네, 환절기라 이제 아침이 되면 많이 쌀쌀한데 아침 저녁에 옷을 좀 여미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고 좀 돌아봐 주시고 마음 나눠주시면 더 따뜻하게 예,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권고 나누기 전에 오늘 함께 또 예배 방문해 주신 분들 좀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이 낮은담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울산에 학교 때문에 가 있고 그래서 거기 출석을 하고 있어서 이 근처에 사시는데 우리 집사님 여러 번 고민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박경민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한 분이, 한 가정에 오셨는데 광민정, 그 다음에 조사야, 그 다음에 아마 조수아 이렇게 가족인 것 같아요. 어디 있으시죠? 아, 저기 있으시네요. 조사야 남편은 외국인이신데 혹시 어디 나라 출신이세요? 네? 미국? 아, 미국. 예, 미국. 알겠습니다. 미국이고 광민정 집사님, 그 조사야 집사님, 그리고 수아 이렇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 예. 미국에서 온 가정입니다. 우리 낮은담 교회를 소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행신교회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항상 루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착은 행신교회에. 네, 아주 좋은 루트입니다. 행신교회 설교를 2년 정도 들으셨대요. 그리고 우리 조사야 남편 집사님이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하고 설교도 거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낮은담 설교보다는 우리 설교가 훨씬 더 알아듣기가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사투리가 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조사야, 광민정, 수아 이렇게 세 가족 있습니다. 뒤에 환대하는 박수 좀 하겠습니다. 가까이 일어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 잘하시고 잘 들으셔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나고 저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놀랬다가 여기 한국말 잘한다고 돼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새가족분들 계실 텐데 최근에 방문하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저하고 스킨십 원하시면 이렇게 목양실로 오셔서 스킨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이렇게 예, 그 뭐라고 하죠? 교제. 예, 죄송합니다. 교제 원하시면 목양실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오늘 이승욱 전사님 말씀 전하시고요. 다음 주는 이소원 목사님 오셔서 강의 전하실 겁니다. 이소원 목사님 우리 수련회 때 특강 강사로 오셔서 큰 은혜 끼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전 교인들하고 또 말씀 나누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1월 3일이 이제 11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 생일입니다. 여러분 몇 주년인 줄 아세요? 몇 주년? 9주년입니다. 9주년. 그럼 내년은 10주년이죠. 그럼 내년에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9주년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넘어가고 생일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웃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좀 기획하고 있냐면요. 사랑방별로 포틀럭 파티 아시죠?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갖고 오셔서 그거를 가지고 8층하고 7층에 쭉 이렇게 아마 이제 핑거푸드 위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하실 수 있는 음식들 쭉 하고요. 케이크 자르면서 교회 생일 축하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제 가지고 오신 음식들을 예쁘게 담아서 우리가 주변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상가 경비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 상가 선생님들이 식사를 끼니를 이렇게 제대로 못 하세요. 제대로 못 하시고 대충 때우시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 주변에 빌딩이 좀 많으니까 건물에 있는 경비 선생님들 도시락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했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상가 아파트에 있는 경비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20여 분 정도 분량 좀 많으면 30여 분 이렇게 준비해서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1층 선생님도 저희가 주일에 식사가 있거나 수요일 날 식사를 하면 꼭 식사 챙겨 드리거든요. 저희 사모가.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충분히 섬김을 실천하는 생일을 그렇게 좀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산이나 수건이나 이런 거 원하세요? 안 원하시죠? 그 비용으로 주변 이웃들하고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김태영 집사님, 장녀 박혜연 자매가 이제 결혼합니다. 10월 26일. 우리 김태영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저쪽에 계신데 뒤에 우리 상민이하고 와서 앉아 계신데 네 축하드리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가까우니까요. 우리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도서가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조금 덜 오고 한 75권 정도 온 것 같고 한 몇 권 더 오면 한 90여 권 정도 도착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목양실 테이블에 쫙 깔았는데 다 안 돼요. 사진 찍어 놓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책 저는 읽어야 됩니다. 이제 죽었어요. 이제 하려고 사진 찍어 놨는데 여러분 책이 잘 도착했고 또 입금도 아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책 후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있는 계좌로 좀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래 계좌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10월달, 11월달 두 달 동안 저희가 새마을금고에서 농협으로 주거래가 이렇게 계좌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들 또 마중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신경 쓰셔서 계좌 이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변경이 있는데요. 지금 주차가 무료가 돼 있죠. 롯데마트가 지금 무료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업체가 새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시간에 1,000원이었잖아요. 2,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좀 딜을 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해봤는데 뭐 배짜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염두하시고요. 여러분 그 주차 입금 계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차하시는 것만큼 입금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조금 모자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시간 계산 이제 2,000원으로 하셔서 좀 잘 해주시고 아, 난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대각선 맞은편에 하림교회 뒤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공원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무료예요. 지도공원 주차장 하고 걸어오시는 그런 것들 추천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롯데마트 또는 주변의 아파트 상가들 예, 딱지 붙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아까 우리 박세영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과 모레,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가평에 우리 마을이라는 숙소 잡아서 저희 2박 3일 동안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갑니다. 목회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계속 연장 회의, 마라톤 회의를 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라톤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사역자들이 충분히 좀 가지려고 해요. 목회자 수련회, 수양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들 기도로 좀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사역자 가정, 저희 가정, 그다음에 부목사님 가정, 그다음에 이송전사님 가정, 간사님 가정 이렇게 네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내년에 우리 행신교회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묻고 기도하고 좀 겸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 관심,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1부 때는 제가 본문 읽는 거를 깜빡해서 설교자가 올라와서 읽으셨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뒤에 돌아보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택하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과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확장하는 데에 이 예물 쓰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교회 안팎으로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 또한 선교지에 이 예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승국 전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모든 우리 행신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부흥 강사이신 이승국 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후 오실 성령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그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신 후 그 사실을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시고 특별히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의심이 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못 자국난 손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까지 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지상명령까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포함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다 같이 기도에 힘씁니다. 이때 성령의 임재,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장,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처음 교회,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며 구원받은 자가 3천이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행신교회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이 주님을 쫓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지만 그 행함의 토대와 지향점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주님을 쫓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지만 그 행함의 토대와 지향점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사도행전 속으로의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초대교회, 이런 교회는 지금 현대교회와 앞으로 후대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에 한 권의 권으로 있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진 한 권의 책이었는데 복음서들이 공관복음으로 분류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내용의 흐름에 파악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했듯이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가르침의 사역을 집중했고 그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또한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이것은 배우기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그 전에 나는 많이 배웠어 그런 생각으로 아니면 시간 말씀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 시간이 없어 라는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했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아멘. 이들은 눈을 뜨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전적으로 참여했듯이 우리 행신교회 성도님들도 말씀 배우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에 전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42절의 말씀 중에 교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재물의 공유, 성령의 공유, 성도들 사이의 내적인 교제, 공동체의 식탁 교제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주석을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의 식탁 교제 정도로 해석하는 주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말씀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나 헬라어 성경에는 교제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테 코이노니아, 그 교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 그 교제와 떡 떼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교제를 성령의 교제로 보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오순절 날에 모두 모여 함께 성령을 받게 된 구원의 역사밖에 없는데 그 교제라 함은 문맥상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들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 단결을 이루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들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에까지 확대가 되는데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까지 감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행신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떡 떼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본문 42절에 떡을 떼며 46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를 두 가지로 세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떡을 떼었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가르치는 것으로 주의 만찬을 정규 식사와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떡을 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큰 장소가 있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심령들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자리 3천이나 됐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함으로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 첫 주에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습관처럼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또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떡을 떼는 일에 참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섬기는 일을 했기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선뜻 공개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희생이 발전되어서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떡을 뗄 때 집을 개방하는 일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 등은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랑방을 통해서 식사 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마치고 어느 권사님께서 어느 카페가 커피가 맛이 있다고 권하셔서 함께 차를 마시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나눔을 했는데 함께 참석했던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으로는 교회를 옮겨야 할 상황에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라면 어느 교회도 어느 교회든 가면 될 텐데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는 현실이 너무 슬펐대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르침이 있는 교회, 성령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떡을 떼며 주의 만찬과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신교회도 진정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로까지 이어져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누가는 기도의 단어를 복수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 앞에 또 태라는 정관사가 또 붙습니다. 제가 교제라고 말씀을 드릴 때 테코이노니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 앞에도 태가 정관사가 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120문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 120문도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3,000명에까지도 확대되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가져야 할 본질적인 모습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십니까? 김간성 목사님께서 하셨듯이 1번 평소에 수시로 기도한다. 김간성 목사님 이렇게 거론하니까 매우 좋아하시네요. 아, 좀 있으면 우리 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반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번 필요에 따라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 3번 어지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몇 번이십니까? 1번 많으시네요. 행신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2번이 아니세요? 2번이다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아, 솔직하게 우리.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솔직하게. 네, 용기를 내서. 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있으시죠? 네. 근데 오늘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도에 힘써야 될 텐데 그래도 그나마 2번일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인해서 탄력을 받아서 1번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 예,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으로 계속 쭉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도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2번일지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교제와 떡을 떼는 만찬과 교제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인 삶을 살아내므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집과 재물을 공유하며 섬기는 삶으로 본문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신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신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또 견디고 견디다가 행신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권사님의 말씀처럼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는 중에 행신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문산에서 이곳 행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침례교회를 다녔던 찐 침례교인입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라서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전에 엄마가 하는 일 또 오빠가 했던 일들 그걸 자청해서 아무 소리 안 들으려고 그걸 자청해서 제가 자원해서 일들을 막 하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 일들 중에 보면 오빠가 하던 것이 작은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소를 키웠어요. 그러면 오빠가 가끔 자리를 비우면 그 몫이 엄마에게로 가니까 엄마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이 일을 하고 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엄마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젖소에게 사료주기 그리고 기계로 우유 짜기. 안 놀라시네요. 네.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는 체험으로만 보러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체험도 사실 기계로 젖짜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도와주는 것도 있었지만 교회 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때가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뜨겁고 그리고 간절한 신앙생활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전성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즐겨 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금요기도 철야, 그때는 철야였어요. 정말 4시에 끝날 때였거든요. 금요기도에 철야까지.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고 철야하고 집에 새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행신교회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학생회 때 다녔던 파평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며,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하게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중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있게 되니까 그 일들을 더 온 힘을 다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저 보지도 않았고 집과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이 세 곳을 이렇게 그 사이클로 매번 돌아가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내 마음의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그런 힘든 시간, 이런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들에까지도 한계점이 다다르고 이러다간 내가 안 되겠다.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방안이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25사단 여하에 있는 대대 승리교회를 그 모교회와 함께 같이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자 형제님들 귀가 쫑긋이 세워지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 있었던 공찬 이야기, 그리고 내무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모릅니다. 남편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군에 다녀왔던 분들은 군 이야기 그러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줄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군 이야기보다는 군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군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을 연속적으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면 형제들에게 외박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상시에도 1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행사가 있을 때, 위문 공연이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찬양단이 오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200명에서 300명까지 모이는 교회였고요. 성탄절 행사 때에는요, 전체 장병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앞이 깜깜해져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환해져요. 왜 그럴까요? 아시네요. 우리 형제들은 피곤함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고 찬양을 드릴 땐 그래도 조금 나은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신다 하면 전부 다 묵념의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면 까만 머리, 군복도 어둡잖아요. 그래서 앞이 깜깜하게 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 마치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모든 형제들이 다 얼굴을 다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분위기가 환하게 변하는 것이죠. 군교회에서는 사실 많은 일손들이 많이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재정관리 집사로 거기 가서 또 봉사를 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가대회와 그리고 또 간식을 챙기는 일 등 여러 가지 일들 전천으로 그렇게 섬겨왔었습니다. 한 번은 군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군 형제들에게 성경 공부를 지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군교회 갔을 당시에는 저의 신앙 상태는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로 갔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먼저 목사님께서 부탁했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생기면서 그 형제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신학 공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대 초반에 다시 공부하기로 갑니다. 마침 총신대 평생교육원에 보니까 사역자반이 따로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문산에서 전철을 타고 여러 갈아타고 그리고 사당까지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러 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 그동안의 갈급함들이 있었던 것이 그 신학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많이 충전을 받고 또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교에서 이제 계속 같이 섬기고 있는데 또 그 군교의 목사님께서 또 저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후임으로 군교회를 다시 섬겨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침신대 신대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성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모교회,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침례교회 모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다른 사역지를 찾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두 교회가 저에게 같이 사역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은 성결교회였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임 사역자로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례비를 500만 원일까요? 아니죠. 50만 원을 주겠대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는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를 맡는 파트 전도사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요. 사실 저는 사례비가 작지만 믿음이 그때 많이 좋아져서 성결교회가 더 마음이 끌렸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도 드렸고 그리고 새벽예배까지 가끔 수요예배까지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 또 어떤 것들인지 어떤 그런 걸 언뜻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마음이 사실은 끌리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더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남편의 의견이 좀 있었고 믿음이 없는 남편의 의견? 아, 가정을 이끌기 위한 남편이었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지금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전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이 옳은지. 근데 그때 우성균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우리 우성균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전사님, 뭘 고민해요? 100만원!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그때 우 목사님의 목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사실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만 하고 조용히 나와야지. 그 생각을 하고서 사임을 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과 함께 도피처로 제가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는 중에 결국 2년 7개월 만에 장로교회에서 나와서 또 2년 동안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더라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대면 예배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사역지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정착시키려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몇 주 나갈 때에 그때 저희 신대원 모임에 동기 모임들이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또 우성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교회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누었었거든요. 저의 고민의 상담사는 역시 우성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행신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겠죠. 네, 우리 권사님들 끄떡끄떡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행신에 있는 교회고 저는 그 전에 또 김관성 목사님 계실 때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오지는 못하고 제가 아는 지인 선생님을 이곳에 한번 가보세요 권해서 와보기도 하고 그 선생님은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실 때 저는 와서 예 그때 와 있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우리 모든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자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행신에 있는 교회로 간다 마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인 행신교회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가족 단위로 떼거지로 딱 나타나니까 우 목사님께서 너무 놀라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겠다라는 확답을 드리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냥 저희들 가족끼리만 이야기하고 결정을 하고 그냥 무조건 이곳에 온 거였었어요. 와서 이렇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례비 100만 원이 세속적인 100만 원이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행신교회 오기 전에 만약 그 전에 성결교회를 갔다면 저는 아마도 그 교회에 오래도록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또한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도 제가 그곳에 갔으면 이곳에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원 그 소리에 제가 용기를 얻고 갔다가 돌고 돌아서 바로 오늘 이렇게 행신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저의 인생사든 고민거리 상담사는 역시 우리 우성균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면교회를 위해서 사실 몇 주를 돌아서 다녔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 찾는 것이 너무나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중에 행신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행신교회에는 저에게 많은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주고 인생 공부를 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못난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보니까 결코 못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보면 못나지도 않고 잘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이고 학벌이나 지식면에서 어느 것도 모자라지 않은 성도님들이 다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 행신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잘난 척하지 않고 많은 것을 자랑하지도 않는 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지식 등으로 보면 사실 저는 거기에 턱없이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부족함이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신 공동체의 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난 자로 남아 평생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일체의 경쟁, 기도, 봉사, 헌금, 지식 등이 없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떠한 지시나 강요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재산 증식을 시도하지 않고 매순간 채워주심의 은혜를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인간의 계획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운영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행신공동체 기도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가르침에 적극 참여하고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일들, 마지막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넣는 것은 어떨까요? 네, 아멘.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행신교회에 왔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 참여할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래서 나는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배려를 많이 하고 존중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배려해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늘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건강한 믿음과 좋은 신앙은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신교회 일원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참여합시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주의 만찬과 성도 간의 떡을 떼는 그 일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합심하여 참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나기를 소원하여서 우리가 행신교회까지 이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바라듯이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전적으로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오니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본질의 교회를 깊이 고민하며 다시금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본받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가르침 받기를 다짐하고 또한 성령의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 떡을 떼고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무시로 기도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행신의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